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낮과 저녁, 내일 저녁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이 세 차례에 걸친 부흥 집회를 시작하는 모두에 여러분들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세 번의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계획하고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이 대답을 지금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를 갖다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는 내 인생의 컨트롤러, 내 인생의 가버널, 주관자, 통치자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일 저녁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 실제로 누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나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내 삶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달리 바꾸면 신앙에 위대한 위인들이 우리가 맨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그의 삶 전체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업적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배우고 그렇게 그 표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삶의 표준을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한 문제에 있음을 36년 반 동안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범교단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이런 문제가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병폐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파해온 사람입니다.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비난을 쏟아부어도 제대로 한번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욕을 구설에 당하고 있는 이 무기력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는데 오늘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이었고요. 또 제가 이 큰 그룹으로서의 한국 기독교라고 말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정말 어떤 때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고 이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다가도 시간이 얼마 지나자면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의 연속으로 내 인생이 맞춰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심지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교회를 향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교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모일 때마다 교회 헌신하며 주님을 섬길 때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헛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성경 말씀은 공자왈, 맹자왈 좋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전혀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일련의 질문들, 마지막 질문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진행시키기 전에 한번 좀 확인해야겠는데 저 카메라 앉아있는 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아까 뒤에서 들어보니까 좀 목소리가 작게 들린 것 같아서 제가 평상시보다 일부러 좀 톤을 높였습니다. 톤을 높였는데 제가 사실은 부드러운 그 목소리의 소유자거든요. 제가 설교를 잘 하지 못하죠. 아, 교수님 목소리가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약간 오버하고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느낌 괜찮으세요?
네.
네. 이런 일련의 질문들을 해결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되어지네.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얻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애써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안 믿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뭐 전도하려고 애도 하셨는데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체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힘든 것이 아니고 신나는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번에 걸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제 기도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윤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계신 그 복음을 더 보완시켜 드리면서 제가 떠난 뒤에는 윤 목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도 빅토리아 양무리 교회 이제는 제 인생과 엮여졌습니다. 왜? 유길라 목사님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는 25년 전에 엮였는데 지금도 계속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갈 때까지 엮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엮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텐데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빅토리아 뿐만 아니라 밴쿠버 더 나가서는 카나다와 북미 주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전역에 퍼지는 그런 모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먼저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19절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거든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주께서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를 구하게 이르시려다 하시고
동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코케이션들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특히 남자들은 이제 톰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톰, 톰 앤 제리 그러면 옛날에 디즈니 마하 영화에 고양이와 쥐가 아주 얇아진 생쥐 제리가 어느 순간 고양이 톰을 늘 이렇게 골탕 먹이는 그런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톰은 아시겠습니다만 토마스의 준말 약칭이죠. 애칭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 유럽인들이 즐겨 이름으로 따르기를 좋아하는 이 토마스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영국식 발음이 토마스이죠. 그러고서의 약칭이 애칭이 톰입니다. 아마 옛날에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실 때 레슨 1, 레슨 2 분들 나오면 톰 이렇게 하면서 톰 앤 메리 이렇게 하는 이름을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 톰이고 그것이 바로 토마스, 도마. 오늘 그 도마의 에피소드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뒤에 아 이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가 예수 앞에 고백한 말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었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전혀 새롭게 예수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윤 목사님이 아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소개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윤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절대로 결코 never ever 박 목사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 안 하죠. 저를 이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선생을 갖다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때는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도마와 함께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대조시키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후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도 역시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답을 말씀드렸고 그 정답에 기뻐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장학금도 주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오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희들 나 누구라 하냐는 게 예수님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베드로가 정답을 써서 예수님께서 채점하실 때 우리가 A+, A+ 하겠거든요. A+를 받으니 자금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친구 별수도 맡기시고 그에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알아주셨다는 것이죠. 아마 그날 베드로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 마음 이렇게 알아주시구나. 그리고 5년 중에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뽐내고 싶은 마음이신 만큼 그는 예수님께 큰 칭찬과 상을 받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정답을 말씀드렸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도망쳤고 수고하셨고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처음 다시 십자가 그날 새벽까지 그는 예수님이 계신 그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 저주, 맹세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했던 그런 실패의 나라로 공동학을 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그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굴러떨어지는 그런 믿음의 생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수준의 신앙 상태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과 역사가 있었을 때는 내 온 마음을 다, 내 인생 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위협을 당한 상황 속에서는 마치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베드로처럼 나라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화의 경우를 보면은요, 이날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만난 그는 그날 이후에 더 이상 언도학식 치는 믿음이 아니라 극기하는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위하여 인도까지 가서 힌두교도들의 책에 찔려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네가 no more backsliding,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계속 주님께 목숨을 바치기까지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화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느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동화에 관한 에피소드가 세 번 나타납니다. 그 세 번 나타나는 가운데 처음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면 동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지역에서 유대인들도 돌에 맞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하늘을 받느냐?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거기에서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신 길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한 시오리 정도의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 집이 있었는데 예수님 한참 내려가셨는데 사람들이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리시며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얘들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잠들었으면 뭐 아빠는 벌써 깨질 텐데 뭘 다시 잠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라 그가 죽었다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쪼그라들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우고 했는데 거기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다가서 가지고 얘들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가자 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였습니다. 확실히 찬 도마, 용감한 도마, 헌신적인 도마, 대단한 도마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곧 죽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비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주간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또는 3년 반 전에 부모를 다 버리고 배와 그물과 텍스 컬렉터의 자기 직업 다 버리고 그리고 3년 반을 조사 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늘 이젠가 저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까? 그런데 무드를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선포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점점 타고 있었고 그 절정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주의 만찬의 자리였던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의 제자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식사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들의 발을 숙여주신 뒤에 자리에 또 앉으셔가지고 그날 밤에 개인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 무려 다섯 장에 걸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전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11장까지가 예수의 3년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 후반부 10장 전반부 11장 그러니까 절반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가 3년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절반 10장은 불과 40여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일을 10장에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량을 볼 때 요한복음의 구조를 볼 때 앞에 열었다가 3년 기간의 내용이고요. 뒤에 10장은 한 40여일 또는 45일 정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3년 대 40여일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전반부에 있다, 후반부에 있다. 어느 쪽입니까? 후반부에 있으시죠. 네, 여러분은 뭐 아주 스마트하신 분들입니다. 지각하게 들으시네요. 그러면 다시 후반부 10장을 분석을 해보면요. 12, 13, 14, 15, 16, 근데 12장은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주일부터 마가의 다락방 들어가기까지 닷새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7장까지는 놀랍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4시간 또는 길어야 5시간 동안 하셨던 말씀을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후반부 10장 40여일의 내용 기록된 것들 중에서 절반인 5장이 불과 4-5시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전반부는 3년 기록입니다. 후반부의 절반은 40여일입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13장부터 17장까지는 불과 4-5시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 13장부터 17장까지를 잘 공부하고 이해를 하면은요 요한이 뭘 지금 얘기하라고 그랬고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시 끼시고 드라메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이 너희들을 씻기는 내 살이다.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이 너희들을 위해서는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주의 만찬이 여기서 이제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네다섯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굉장한 긴장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좀 불길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를 선포하라. 그리고 왕으로 등극합시다. 왜냐면 아까 그 주간 주일날 보니까 나비타고 예루살렘 성을 이겨왔어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는 메시아를 찬송을 불러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새해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다 왔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또 그날 6월절 만찬을 하던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비장한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드디어 왕권을 선포하시겠구나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어디 가시는데요? 뭐 그러나 좀 있다 너희들 나를 못 볼 거다 근데 좀 있다 다시 볼 거다 그리고 알쏭달쏭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다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린 혼돈되었던 도마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가시는 길을 알겠습니까? 완전히 혼돈된 상태 그런 이야기가 되죠. 처음에는 어떤 공화의 이야기가 어떤 공화로 등장이 됐습니까? 한때 죽어라서 확실히 찬 공화였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confused, 완전히 혼돈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전적으로 체험을 하시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셨을 때 동화는 내세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화가 오니까 제자들이 나도 예수 부활하셨어. 우리 그분을 봤어. 그러니까 동화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 잡는 이 손바닥에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대한 창자고 내 손을 집어넣고 시작한다. 절대 안 믿어. 근데 8일 지난 어느 날 제자들 이때 동화도 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딱 가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로 대뜸 직설적으로 동화를 향해서 동화야 네 손을 내밀어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을 넣어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집어넣어라. 동화가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영원히 변화된 동화인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다면 확실히 성공하였습니다. convinced 확실한 동화였습니다. 근데 confused 완전히 혼돈된 동화였습니다. 네, 세 번째 동화는 Confessed.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신다. 나의 하나님이신다.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오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오신 나사렛을 고백하면서 그는 더 이상 백슬라이드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열두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열 명의 제자들도 도마를 빼고 가룟유다를 빼고 하면 열 명인데요. 열 명의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나이 어렸던 요한을 데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사하면서 온갖 기대에 붙었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니까 아, 내 이제 망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내가 좌의정이나 우의정이나 영의정이나 한자리를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는 아주 그냥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무기력한 예수를 내가 그동안 메시아로 알고 쫓았구나. 이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으면 됐겠어. 그런데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그들은 12명 모두가 물론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순교와 마침내 똑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12명 모두가 더 이상 no more confused. No more confused. 더 이상 혼돈되지 않냐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자청하고 바돌로메, 나다라이라 불려지만 바돌로메는 오늘날 터키와 이란 사이 국경지대 어느 아주 좁은 곳에 들어가서 가죽 벗김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후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한다면서 더 이상 주님을 모른다고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 신하거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숨들을 다 버리까지 더 이상 백스와이딩이 없는 승리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그들의 승리들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추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바뀌게 된 또 예수의 열두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이렇게 비겁하고 쫄아 있었고 숨어 있었고 또 완전히 혼돈됐던 제자들을 어떤 사건이 이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큰소리를 말씀하시죠. 무슨 사건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십자가 사건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하는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변했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뒤에는 그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약속한 것이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는 그들이 얼마 전에 경험했던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서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되었고 그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숨어있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스승이었고 하나님이었던 예수를 잡아 죽인 장본인들로 가득 차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고 그를 죽은 자로 살리셨다. 우리가 이의 주인이다. 그렇게 그들은 나가서 목숨을 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그에 증거했던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특별히 성경에서 예언했던 온 인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외치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조금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먼저 던져놓고 내일 저녁까지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급히 나가서 외친 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다 보세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의 주인으로 결혼하고 넘겨준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 모든 죄가 그에게 다 임박됐다, 그런 말 한 것도 없어요. 그러냐고 외친 것은 그분 다시 살아오셨다. 그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죽으실 뿐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증명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수 우리 죄를 죽으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아니, 제가 뭐 함정 갖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아,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뭐에 근거해서 믿으세요? 믿는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은 아마 믿는 사람은 구원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갖고 믿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죽으셨다는 것을 뭐에 근거해서 믿으세요? 이거 근거 없으면요 베드로처럼 보아처럼 바다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증거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투성이 되고 상처투성이 된 그 예수의 처참한 모습을 묘사하게 될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근거를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심증을 갖고 믿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감동이 돼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증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죄송합니다.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확실한 증거가 뭐다? 부활입니다. 우리 믿음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부활까지 가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굳게 서 저는 제가 신학생들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교회 목회자에서 교인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잘 믿는 것 같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왜 그런가요? 확실히 죽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뭘 받았다, 방언했다, 뭐 체험했다, 불 받았다, 무슨 음성 들었다 그런데요. 음성 들었다고 하는 거, 뭐 받았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제자 한 사람이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온 지 두 달 만에 구원 간증을 했어요. 신대원 학생인데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인가 이제 과거에 정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를 잘 소개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이 친구가 술친구였어요.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야 안구야 난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왜 네가 그렇게 마음을 생각했냐 그랬더니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안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신학생이 그때 이제 아직 안 믿을 때요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다 있느냐? 너한테는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나한테는 안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가 얼마 후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삶이 확연히 바뀌셨다. 그래서 찾다가 고민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듣다가 내가 지금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내 친구 혹은 내 목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말을 깨닫게 됐다고 말이죠. 그럼 자기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했다 그러면 자기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뭐 그런 하나님이 됐느냐? 너는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느냐고 그랬을 것이 이게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도화를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로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주신 것이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내가 변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 하나님으로 주신 확실한 근거를 믿게 됐다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이제 양무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가 영원히 천지없어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구나 이 증거를 내게 확실히 주셨구나 그래서 그 증거를 붙잡고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쏘아들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축복된 단계 속으로 모두가 들어가실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동화가 그렇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고백 없이 구원받을 사람 없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고백 없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참 제가 그동안 전해졌던 복음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전해진 내용을 줄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소개보다는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Jesus is Savior.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되지. Jesus is the Lord. He is God.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깨닫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저를 통해서 배웠던 제자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after service, AS를 해야겠다. 리콜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때 내가 십자가까지 갔는데, 부활까지 가야 한다. 그래, 이거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나 부활 못 믿겠다.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 죽었다는 거, 그거 다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에 질문해요. 금년도가 민년도냐? 금년도가 민년도죠? 2015년입니다. 왔다 신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2015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오셨다. 이런 온 인류가 다 인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꾸며는 얘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하니까 그것부터 안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요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지성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현대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미개하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태리에 무슨 곰페 화산 터졌던 그걸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이미 상수도 하수도 완전했다. 계획도로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뭐 극장이며 아주 저런 저택이며 오늘 웬만한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 훨씬 나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미 2000, 주전 24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주전이야. 주전 400년대, 지금도 2400년대. 성지순례, 은옥산 성지순례 가본 일 있어요? 꼭 가보세요. 거기는요, 나이가 많아서는 게 아니야. 젊을 때 가야 돼. 그래, 거기서 받은 감동을 평생 교인들이 나눌 수 있거든요. 늙어가지고 그때 가면 하면서 그 감동을 제대로 같이 못 누려, 교인들하고. 근데 그곳을 가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예수님 당시가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자면 삼국시대 시작됩니다. 박혁도세가 아래서 나왔다 그러고요. 또 뭐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그것도 몇십 년, 100년 뒤에 원조가 백제를 만들고 그래서 삼국이 시작되고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존했던 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라를 가봐도 부여를 가봐도 공주를 가봐도 그 2000년 전에 지은 건물 하나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루살렘을 가니까, 터키를 가니까, 당시에 성전에 등장한 거리, 성전에 등장한 계단, 성전에 등장한 이 포장된 마당,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 이건 호랑이 담배 먹는 세대니까 신화적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보다 더 뛰어난 그런 도시 계획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 완전 숙적 건물로 온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던 그들 사회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그 현장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는데 빌라도 예수님을 언도한 사형처로 언도한 빌라도가 써붙인 죄목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목으로 죽은 그분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흉악한 종교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 바람이거나.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화를 포함한 열두 사도들이 그들이 짜고 시체를 훔쳐놓고 거짓말로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얘기를 일단 받아들여 봅시다. 세상에 이런 과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위해서 십자가에 끌어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목도 힘을 당하고 맹수에 밤이 되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과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꾸며놓은 걸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열두 명 모두가 그리고 그 증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던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확실해지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이 확실해지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근데 그 주인 되신 분이 왜 나를 죽으셨냐면 나의 죄 때문인데 나의 죄가 무슨 죄였느냐 그랬대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거짓말한 거, 미워한 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구분하면 죄가 아니라 죄악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소문자 S-I-N-S, sins, 죄악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the fundamental, 근본적인, the basic sin. 그건 뭐예요? 근원적인 죄, 근본적인 죄. 그것은 아까 21가지 죄악들은 죄악들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지은 죄들입니다. 거짓말, 미워, 살인함, 가늠함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 대상으로 지은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가 어떤 죄냐? 자, 오늘 저희 처음부터 부처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서 지은 죄, 그것은 그런 죄를 처음 지은 놈은 저는 놈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천사장이었던 그가 자기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으로 교환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와서 얘기해보니 I will be like. I will be like. 내가 뭐 천될 거야.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가장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을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갔어.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으로 타게 받아. 그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세상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짓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상에 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무슨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네, 제가 그동안 제가 이거 지금 이것도 제가 잘못 가르친 그 죄의 문제인데 죄 문제인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즉 불순종한 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큰 패착이었습니다. 네. 불순종 정도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가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그랬던 그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You will be like God. I will be like, You will be like. 똑같은 죄, 마귀가 자기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로 인간을 짓게 만드는 이런 죄로 여기 코스코가 있단 말이죠. 코스코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끊어질 텐데 정문 앞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확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그럼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그 어떤 종교에 들어가는 게 없이 뺏으니 나 집 누구냐?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의식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라고 하는 줄 알겠는데 그러자 아까 처음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작하면서 드리는 질문이 겁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지금 내 삶을 계획하고 통치하고 다치신가? 교과서인 데다 말고 실질적으로 누가 내 삶을 주관하신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고마가 오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더 이상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모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주인 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된 뭐죠? 나 주께 그 찬송이 세상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가라시면 가고 소화하시면 쏘고 앉으라면 앉고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딸이 워싱턴 DC 바로 밑에 있는 버지니아 페어팩스라는 한인이 밑에 있는 곳에서 그 교회 어떤 교회 부목사 부인으로 3년 맺었던 사회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제 사위가 안동 목회를 해야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개척할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차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레스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침례교회가 이제 목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연락을 해서 오프라인을 했고 근데 거기는 30년 된 교회도 개척교회가 아니죠. 근데 가서 보니까 50대 부부 한 부부 60대, 70대, 세 부부들만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페어팩스는 한인, 미국에는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군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자녀도 있고, 그리고 부목사로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버지니아 주 외국인 자녀 영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난 학기에 한 학기 동안 교사를 했습니다. 정식 교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가야 되죠. 아직 결정하기 전입니다. 근데 결정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오늘 어떻게 하냐고 하냐 했더니 남편이 하는 대로 하겠다고. 남편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의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적용을 시키려니까 그게 안 맞아요. 너희 뭐가를 다 서플런팅을 해야, 보충을 해야, 와서 제가 갱신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까르고 다 자고 포기하고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한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 딸한테. 아빠, 캘리포니아 법이 바뀌었대요. 뭐 어떻게 바뀌냐니까 버지니아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대요. 포기를 했더니 하나님께 법을 바꿔서 먹고 살기를 주시죠. 네 식구에 한 달 생활비가 적어도 한 최소 3,500불 정도 들 텐데 그 교회는 3,500을 주겠다는데 뭐 교인이 있어야 주지 2,000불도 주지 말지. 근데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하니까 아무튼 법까지 바꿔주면서 서포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시는 마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아예 못하겠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Yes, Lord. I will go.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낱낱이 살피시며 우리 피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온 땅 끝에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이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어설피시며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요 엄마 아빠한테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엄마 초등학교 2학년 차니까 엄마 나 영원히 안 버릴 거지. 엄마 나 중학교 갈 때 나 버리지 않고 계속 엄마 있을 거지. 그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하면 더 징그럽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또 믿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어도 또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요. 아이들을 끝까지 못 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 게 없습니다. 뭐가 두렵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전법적으로 디펜던트 할 때 예수님께 완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주장해 주시고 인도의식을 경험하게 되며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기초를 갖추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사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떤 문제와 힘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읽던 본문 말씀을 좀 더 가보겠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29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고다 하신다. 저는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와, 고마는 너무 좋았겠다. 왜? 예수님의 상처난 손바닥에 직접 넣어보고, 손을 직접 창 옆에 넣어보고 믿으니까 얼마나 확실한 증거라고 믿었는지 참 부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근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민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지컬리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모르셨죠? 저도 못 봤어요. 나 목사님 보셨어요? 모르셨죠? 그런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복되다? 누구보다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신가 부활이라는 증거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믿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누구보다 복되다? 아, 누구보다 복되다. 아, 참 우리가 야 베드로 좋았겠다, 요한 좋았겠다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언제 알고 믿었냐면요 부활하신 후에 알았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가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3년간 예수님 누구지 모르고 쫓아간 거예요. 아니 모르고 쫓아간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믿고 쫓아간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죠. 그분이 내가 3년 동안 통과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올라오시고 있었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증명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젖은 보혈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9-10절에서 말하자면 염소나 송아지 피와 같이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사하셨듯이 더 죄를 드릴 것이 없고 다시는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피가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죄악들이 완전하게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그분의 피가 가르쳐 당신을 확증시켜주는 놀라운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되 부활까지 나갑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피였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No more backsliding. 롤러코스터처럼 것처럼 어떤 올라가다 떨어진 이게 아니고요. 스테디하게 하늘나라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주님한테 굴복한 사람들이 모였지 교회들을 보면서 와 여기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명한 증거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과 도전을 받으며 이것은 이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 피였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라면 그것이 누구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확실한 증거들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양물이 교회가 그저 단순히 예수 믿고 고마워 천국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그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무엇이든지 그 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쫓아가보면 우리의 순종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놀라운 간증들로 가득 차는 그런 양물이 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